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6장 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진 아니하리니, 항상 다투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육체, 사람도 육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육체는 지금 두 가지뿐이 없거든요. 육체는 짐승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람을 사람이라고 육체라고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그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이 돼서 나온 그런 거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뭐라 그럴까, 많은 추측이 있죠. 120년이 도대체 뭐냐. 120년, 이게 120년에 대해서 대부분의 또 주석들이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질 텐데, 길어지면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120년까지 살게 된다. 또 어떤 비타민도 이야기하시는 분은 비타민 이런 걸 또 많이 먹으면 120세까지 산다. 그게 사람의 최고 맥시멈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맞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셈이라고 한 사람이 아까 보니까 600몇 년을 살았잖아요. 총수 이후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수명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그 3절에 가서 보면 alway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이렇게 돼 있어요. always로 돼 있는데 항상 다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의 끝이 있지. 이게 항상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우리 킹제임스에는 always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아마 영원히로 돼 있을 거예요. 영원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다투진 않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죠. 끝. 그래서 매튜 헨리의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봐도,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정해 놓았다. 이제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몇 세 때 홍수가 이 땅에 임합니까? 600세 때 임하는 걸 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게 480세 때가 이제 경고를 받아서 480세로부터 시작해서 600세 때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러한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함으로 의의 선포자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한번 잠깐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현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당시에 불순종하던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또다시 무슨 구원 얻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선포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노아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만 보면 120년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기간. 그래서 노아가 그 메시지를 120년 동안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가족 8명만 이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 5에서 6절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장 5에서 6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상상하는 모든 것, 100%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 살고 있는데 나쁜 일들 많이 생각하지만 100% 나쁜 일 생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100%가 다 사악하고 나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지경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악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악한 것. 이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가서 보시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성경이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예레미야 11장 20절 가서 보면 그러하오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런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난 물론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속중심과 마음을 보신다. 우리 속중심과 마음.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혈기가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자꾸 뭐라 그럴까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뿐이 못하냐 그러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심정.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렇게 사악하게 할 때마다 우리를 내려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렇잖아요. 저희도 애를 키우지만 애가 잘못할 때마다 가서 이렇게 퍼니쉬를 하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떻게 계속 참고 봐주고 마음이 어땠는가 물어보지. 너이 일을 했는데 마음에서는 어땠냐? 마음 물어보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뒤로 물러가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이다. 마음 중심. 그래서 사람이 특히 젊어서는 이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다 시발점이 어디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행위가 나오고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 기자가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여기 가서 보면 생명의 근원 그랬는데 여기 영어에는 issues of life 이랬어요. 인생의 문제들이 여기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들. 그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생의 흐름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요새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자살하는 것도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여기 가서 뭐 issues of life, life가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죽기로 내가 마음 먹으면 그럼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노아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한 것을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서서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이런 걸 보시고 6절 가서 보시면 영어로 It repented the Lord.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개역성경에는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 It repented the Lord 아니면 God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올 때는 하나님은 후회하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 왜 후회를 하시면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해요.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몹시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몹시 슬퍼해서 repent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땅이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몹시 슬퍼했다는 거예요. 몹시 슬퍼하면서 뜻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뜻을 바꿔요? 사람을 이제 진멸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repe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repent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repent는 우리말로는 repent 그러면 회개, 죄에서 회개. 자꾸 죄를 생각하는데 영어나 원어에서 repent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마음과 뜻을 바꾸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오면 그걸 영어는 repe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epent.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는 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런데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어디서 돌이키냐면 죄에서 돌이킬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회개. 근데 원래 뜻은 뜻을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회개가 이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회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회개, repent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repent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럼 가롯 유다도 repent 했거든요. 가롯 유다도 후회하고 뜻을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뜻을 돌이켜서 회개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도로 가져다 줬잖아요. 난 이거 필요 없다.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repent 한 거죠. 맞죠? 처음에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repent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repent를 한 거, 그걸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자살하고 만 거예요. 자살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리펜트를 그럼 안 했냐? 했어요. 했으니까 30명을 가져다 줬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한 소원과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받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리펜트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도 가서 보면 가룟 유다도 리펜트를 했습니다. 단 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리펜트는 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리펜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 이제 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이제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돼.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회개할 것을 구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뜻을 돌릴 것. 아버지의 뜻을 돌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구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개역성경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걸 회개할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번역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하나님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죠? 아, 후회하심이 없지.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뜻을 돌이키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뜻을 돌이키심이 없다. 한번 선택하면 뜻을 안 돌이킨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 거지. 그런데 가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 아, 당연히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repent 한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후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강좌를 들을 정도의 사람이면 영어 성경을 보시거든요. 그 영어 성경하고 개역, 이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왜 repent라는 단어가 나오냐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처럼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심히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잘못이 없어요. 후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겐 없습니다. 뭐는 있어요? 몹시 슬퍼하고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 그러면 복음이 말하는 회개, 여기에 대해서도 참 그 기독교 내에 혼란이 많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잘 들으세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은 미워하며 그것을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는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울지 않았는데 회개를 했는가. 이게 부흥회를 자꾸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방언도 받는다고 그러고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게 이상하게 부흥회 때 가면은 죄를 막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럼 한 서너 달 지나면 또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죄 회개한 거 또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는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부흥사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료가 된다거나 할까 하여튼 그 부흥에 젖어서 이렇게 살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개 그러면 일단 우는 거, 속이 시원해지는 거 이거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회개는 우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180도 돌이켜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 그게 없으면은 그러면 회개한 게 아무리 많이 울었어도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려서 그렇게 그냥 3개월마다 한 번씩 똑같은 레퍼토리로 죄를 회개하거든요. 그럼 회개 안 한 거지 그게. 왜 자꾸 회개해요? 아, 회개가 안 된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자꾸 생각이 나니까 회개하지. 한 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면 옛날에 그 죄는 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죄를 놓고 기도합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일생에 이런 회개는 한 번뿐이 없는 겁니다. 맞죠? 이와 같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건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 회개와 더불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는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모아놓고 그리고선 자기의 앞날을 이제 예측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뭐뭐를 했다고요?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회개만 있는데 회개 돌이켰어요. 돌이켰는데 갈 방향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럼 가룟 유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맞죠? 근데 회개를 또 이야기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해서 아멘 믿습니다 하고 5분 안에 영접기도 시키고 이렇게 되면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교회 내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지빌리미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서 사형리 전하고 난 다음에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앞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고선 이름 적어갖고 오늘 5명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단 말이죠. 또 교회 가갖고. 그 보고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걸 제가 5명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 맞죠? 어떻게 내가 오늘 5명을 구원시켰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일을 내가 어떻게 5명 회개시켰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에서 딱 모으니까 오늘 50명.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수학 공식 이렇게 하듯이. 예, 그래서 이지 빌리비즈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 이 회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회개. 그래도 이제 청교도적으로도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라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럼 매일 울어야 돼. 매일 여기 가면 매일 울어야 돼요. 예, 울고 참회하고 구원 아직도 못 받았나 보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 그렇지 않다 그랬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양극단에 이런 걸 좀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에 있는 거. 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나라고 한 사람 자체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줄었다 안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아우,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분이 좋고 또 좋은 말씀 들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내 입으로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도 변해요. 아침엔 믿는 것 같은데 저녁 때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거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질해서 나오는 그런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그렇게 직접 가갖고, 예, 당신 언제 믿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예,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단 대언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 시편 51편을 다윗이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영과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으면 상한 영과 상한 심령이 있어서 남 탓하거나 남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 내 거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뭐 남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없어요. 내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가, 추한 존재인가, 이거 살피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여러분이 가셔 보시면은 침례자 요한이 나오죠. 침례자 요한이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것도 무슨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뜻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꿔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울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예, 회개하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뜻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뜻을 돌이키고 이게 행동을 바꾸라.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금 더 많이 징수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뜻을, 그래서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행동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물론 믿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선사업이잖아요. 그런 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하나가 하나를 회개시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이지 빌리비즘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저도 옛날에는 이지 빌리비즘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오면은 목회하고 그럴 때, 아,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것은 또 펴놓고 그냥 열심히 금방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그 자리에서 하면은 이 사람에서 열심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요, 꼭 유아세례처럼 되고 말아요. 나 옛날에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 옛날에 내가 영적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다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다려보고, 그래서 예,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한참 동안 해갖고 구원 받은 거지 그냥 오자마자 탁 손들고 그 자리에서 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저 상대방도 기회를 주고 그 상대방이 로봇가 아닌 한 이걸 들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급증을 가지고 왜 저렇게 안 하냐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회개를 시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해서 이 사람 믿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다 인격체를 인격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이제 해결하게 되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가서 보시면 참 좋은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재림하신다고 하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 돌이켜서 행동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그런 회개를 하는 건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면은 그때는 자백을 하라 그랬거든요. 자백을 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또 이걸 갖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자백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직 죄 용서를 못 받은 거다. 이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 이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뜻을 돌이키고 내가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원래 말이. 근데 우리가 자꾸 회개를 자꾸 울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원래 리펜트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죄를 졌어요. 아, 잘못된 걸 깨닫고는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 거, 그게 리펜트예요, 원래 뜻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자백을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 8절로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리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악하다. 그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7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8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레이스. 우리 얼마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냐 그러고 맨날 하여튼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했다 그러면 다 은혜라 그러고. 맞죠? 예.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자,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도 조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하고 찾아보니까 170번 나오더라고요. 성경 전체에 170번. 예, 이렇게 돼갖고 창세기 6장 8절,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9절 해서 맨 마지막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은혜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그 은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장 8절에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는 건 구원받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리적인 의미의 은혜가 아니고 호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데 나오는.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 19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9장 19절. 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예, 롯이 이제 그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이게 은혜를 입었다. 이거 은혜를 입은 게, 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리적 의미에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맞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대부분의 경우 호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의. 하나님이 선하게 여겨주시는 어떤 호의를 입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며 이와 같은 그 신약 성경의 교리적 차원의 그러한 그 은혜, 이거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 안에서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그와 같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온 땅에 하늘 아래에서 어느 사람에게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행위가 아니고 믿는 자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신뢰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 얘기예요. 그분에게 모든 걸 내가 맡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예,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물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물러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려 있었는데 그러면 몸값을 내야만 죄의 종에서 풀려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물려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줬다는 거예요. 그 물러주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뭐 지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뭐 지불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법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무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래서 그분의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 그 피로 말미암아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화해하는 헌물,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죠. 이거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 화평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려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그분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언제 왔느냐? 은혜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은혜가 언제 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수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수표를 받은 거고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현금으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표를 안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 수표를 써요. 누구나 은행에 돈이 있으면 갖다 수표를 씁니다. 30달러 쓰고 나면 그럼 그 종이장이지, 종이장. 근데 그걸 갖다 은행에 갖다 넣으면 현금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수표를 써준 거예요. 수표. 그래서 너는 구속받았다 하고 수표를 써줬어요. 근데 수표를 현금 찾는 날,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날에 현금으로 찾는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은혜가 언제 오냐?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부터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 전에는 은혜가 없고 예수님 전에는 진리가 없었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마치 뭐하고 같다고? 수표 써주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수표를 써주는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 자, 그래서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까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은혜에서 은혜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도 전적으로 자기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교리적 차원의 그러한 그 은혜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못합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시, 그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은혜, 보내주신. 그렇죠? 또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입에서는 하여튼 모든 말할 때마다 은혜, 은혜,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참 은혜가 있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좋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의 모든 열매와 모든 복을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성화와 또 각종 은사, 또 그리스도의 성격과 영존한 모든 그 구원도 다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삶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다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그거 5분만 숨 못 쉬면 다 죽는 거 아시죠? 이 세상에 누가 공기를 사서 먹습니까? 햇빛도 10분 아니면 1시간만 없으면 온 세상이 다 얼어 죽습니다. 물도 조금만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사서 먹습니다. 물론 물은 지금 조금, 예? 하도 물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사서 먹지만 원래는 다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거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거저주셔야 되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돼, 그것도. 반드시 거저주셔야 돼요. 거저주셔야만 돼.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지식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너무 기가 막힌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너무 기가 막힌 논리. 그런 걸 너희가 어떻게 사냐, 그거예요. 여러분, 살수 있어요? 예, 못 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때, 근데 은혜를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